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3월 12일 도쿄도에 있는 사보회관에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운명을 달리하신 납치 피해자 가족회 전 대표 이즈카 시기호 씨의 영결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영결식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유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이즈카 시기호 씨 영결식에 있어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즈카 시기호 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유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즈카 씨께서 생전에 여동생인 타구치 야에코 씨와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 명의 정치가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치 야에코 씨가 북조선에 납치당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즈카 씨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타구치 씨의 구출을 호소해 왔으며 특히 요코다 시게루 씨로부터 가족회의 대표를 인계받고 난 후 14년에 걸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의 선두에 서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 활동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납치 문제의 실태와 조기 해결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부에 전달된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서명은 1,500만 명을 넘었으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확산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반드시 북조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국민대집회에서 뵌 것이 이즈카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다 같이 본 영상 속에서 그때 이즈카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즈카 씨의 뜻을 마음에 새겨 제 손으로 반드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납치 문제는 기시다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총리 대신으로서 저 먼저 앞장서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즈카 씨의 영전 앞에 다시 한번 이 강한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츠노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 겸 내각 관방장관 마츠노 히로카즈입니다. 이즈카 시게오 씨의 연결식에 있어 한마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즈카 시게오 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함과 동시에 유족 여러분들께 소회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즈카 씨를 만난 것은 기시다 내각 발족 직후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가족 여러분과 면회했을 때, 그리고 이즈카 씨가 가족회 대표로 마지막으로 참가하셨던 국민 대집회 때였습니다. 그때 이즈카 씨는 포기하지 않겠다, 공정표라고 하는 말을 몇 번씩이나 힘줘 말씀하셨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타구치 야예코 씨가 아드님 코이치로 씨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이즈카 시게오 씨의 영전 앞에 다시 한번 이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작별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입니다. 그 배경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가맹국의 영토 및 국민을 방위하는 것을 최대의 책무로서 미국과 유럽의 3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나토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폐막과 경기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3월 4일에 시작된 베이징 패럴림픽 대회는 13일 밤 개회식이 열렸던 베이징시 국가체육장에서 폐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베이징 패럴림픽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직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한 조치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들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46개의 나라와 지역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흘간의 일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의 폐막식을 보았습니다. 회장에는 장애인 등의 출연자들의 공연이 펼쳐진 후 국기를 든 기수들의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4개 경기에 29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 4개, 은 1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금메달 수로 9번째로 되었습니다. 입장하는 일본 기수의 바로 뒤에 우크라이나 기수가 보였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군사 침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2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합계 29개로 금메달 수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되어 우크라이나로서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 선수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러시아의 포로가 된 선수나 자택 아파트가 폭격된 선수도 있는 가운데 선수단은 대회 기간 중에도 평화를 호소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패럴림픽위원회의 회장은 일본의 NHK 취재진에 대해 이번 대회에서 선수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보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경기에 임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입장식이 끝나고 폐막식을 축하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가수들에 의한 노래와 댄스로 감동적인 무대가 끝난 후 4년 후인 2026년 다음 개최 도시인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소의 패럴림픽의 깃발이 계승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파손주 회장의 감동적인 인사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통의 미래를 향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삶과 조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랑스러운 패럴림픽원들의 행동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회장이 인사말이 있은 후 출연자들이 화려한 배경과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의하여 수천 명의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하던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모습이 교차되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14일 밤 베이징 패럴림픽 대회를 마치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귀국을 하는 대표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로 공항에 갔던 저는 저녁에 선수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에는 텔레비전 방송사, 신문사 등의 언론 관계자들과 가족, 응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경에 도착 로비에 일본 대표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단의 선두에는 전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겨울이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휠체어를 탄 알펜스키 무라오카 선수가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목에는 세 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라오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선수단이 기술을 맡은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가와요케 타이키 선수도 목에 금메달을 걸고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화답하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선수들이 결승 경기를 보았습니다만 가파로운 경사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 무라오카 선수의 경기를 보고 아주 강한 인상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올해 25살의 무라오카 선수의 웃는 모습을 보니 이외에도 상냥해 보이는 미인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전용 보스에 탑승하는 밝고 활기찬 선수들을 보면서 북조선의 장애인들도 일본의 장애인들처럼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훌륭한 사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폐막과 경기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날에 있었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 보수 후보란 윤석열 씨가 당선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윤석열 새로운 정권의 대외 정책, 안보 정책, 대북조선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외 정책, 안보 정책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 그 기조란 것이 역시 미국 중심, 미한 동맹을 좀 강화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연대란 그런 것도 좀 중시하는, 이런 것을 좀 그 기조로서 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이라는 것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의 학대 억제랑 그런 것을 좀 중요시하고 강화를 좀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자기의 좀 미사일 방위라는 것도 노력을 하고 하천을 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하고, 또 한국 쪽에 좀 재래식 무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하천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 하는 미항 그런 양국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좀 글로벌한 문제, 전 지구상 그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하고 대제하는 포괄적인 좀 동맹으로서 만들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윤석열 정권이 미한 동맹을 좀 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러 좀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대 억제라는 것을 좀 더 중요시하고 더 신뢰성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이전 형태로서 다시 돌아오도록 좀 바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정권 이전의 형태로서 돌아오도록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큰 규모로서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좀 앞으로 내년 이후에 꼭 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미국의 이른바 전략 자산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은 전략 폭격기, 그런 것을 좀 참가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 소극적인 자세를 좀 취할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세를 좀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전략적 애매성, 그런 것을 좀 버리고 미한 동맹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 자세라는 것은 축구하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매하는, 미국에 가까운지 중국에 가까운지 좀 애매하다. 그런 자세를 좀 버리고 명백하게 미한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존재, 그런 것을 좀 주의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쿠아드랑 그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 간의 좀 그 협력 제재에 거기에도 그 한국이 좀 참가하도록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인데, 대만 해협에 있어서 하는 그런 평화와 안정을 좀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그게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확인하고 그게 대해서 좀 계속 노력을 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만 해협의 좀 그 안정 평화에 좀 그 커미트를 좀 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역시 중국 쪽에서는 원하지 않은 그런 한국의 자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일본 미국이나 앞으로는 그게 너무 환영할 수 있고, 일본 미국 한국 삼국 간에 합동적으로 이런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좀 유지하는 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너무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도 윤석열 좀 전쟁의 전쟁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특히 중요한 것은 2018년에 만들었던 세 가지 합의,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선언, 그리고 군사적 좀 합의, 이런 것을 좀 윤석열 전 정권이 완전히 좀 무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합의를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그런 과제는 앞으로 5년 동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권이 북조선에 대한 지원, 투자, 경제협력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그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비핵화라는 것을 좀 중심에 좀 직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그 자세의 전쟁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9년의 히트곡 지기의 글로리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의 글로리아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